오늘 이 금요 기도에 읽은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특별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외식을 타파해야 된다, 그런 본질적인 의미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이 바른 관계 항상 부딪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외식입니다. 어떤 형식입니다. 여러분, 외식이라는 것은 어떤 형식은 있지만 그곳에 마음이 없는 것이 외식입니다.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위는 하지만 아무 뜻 없이 아니면 어떤 형식적인 틀에 박혀서 하는 것을 가리켜서 외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외식이 처음서부터는 외식이 시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그런 좋은 취지와 동기에서 이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취지로 어떤 형식과 어떤 틀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형식이나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완전히 자기 마음은 없이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뜻과 의미와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어떤 습성과 어떤 그런 형식의 틀에 박혀서 결국 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 형식의 모든 것을 형식에 따라서 하는 그런 외식적인 우리들 자신을 우리들도 또한 보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그 바리새인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어떠한 모습의 차이점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런 어떤 부분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 외식이나 형식적인 면이 예배라는 것과 기도라는 것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이 기도, 예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이고 그런 방법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듣고 깨닫는 통로도 이 기도입니다. 은혜의 통로도 기도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방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내 집은 기도한다고 하는 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집에서 이 기도해야 된다는 이 중요성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 기도라는 것이 어떤 형식의 틀에 박힌 그런 하나의 루틴으로 하나의 형식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집으로서 그 기도하는 성전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집이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결국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엄청난 그런 질타를 책망을 예수님한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하는 집이었는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기도하는 그 집이 왜 강도하는 소굴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기도한다는 집 하나님의 집의 그 역할이죠. 펑션이죠. 롤이죠.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해서 결국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드리는 그곳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곳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영적인 교제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닌 한마디로 말해서 강도의 소통의 소굴을 만드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1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이 성전에서 뭘 했냐면 매매했습니다. 사고 팔았다는 거죠. 비즈니스를 했다는 거죠. 왜 이런 성전에서 매매했을까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며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오니까 거기서 이제 짐승들을 성전 안에서 팔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이 짐승들을 팔아서 그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편리상 편리하게 결국은 거기서 짐승을 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끔 그래서 여러 가지 짐승들을 팔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매매하는 일이 비즈니스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짐승들 뭐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비즈니스가 이렇게 다 거래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듯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나름대로 명목상의 그런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이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어떤 이유가 되냐면은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곳에서 본질적인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그 목적과 이유를 상실하고 단순히 그냥 비즈니스를 하고 오히려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주가 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 하나님과의 그런 경배, 예배, 기도 이런 근본적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뭐냐면은 부수적으로 되어져야 될 그런 장사, 그런 돈거래하는 것이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가장 이루어져야 될 그런 가장 주가 없어져 버리고 사이드가 주가 되어버리는 이런 삶이 지금 이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전락이 됐다는 거죠.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포커스해야 되고 마땅히 정말 제1우선순위로 가져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경배, 예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모든 가장 중요한 그런 모든 일을 다 그 중심적인 이유를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 한마디로 말해서 세속적이고 장사하고 인간의 거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성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는 그런 본연의 그런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다 잃어버리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예수님의 질타와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예수님 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정말 오늘날도 우리가 성전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데 우리가 게을리하고 그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된 그 삶을 잃어버리고 옆에 있는 사이드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정신이 분주해서 그것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초점을 어디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어디에 지금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예배와 기도가 회복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본연에 정말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영적인 가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정말 세속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을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성전은 구약에서의 성전은 한 곳밖에 없었어요. 솔로몬 성전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성전이 누구예요? 성전이 우리 자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모르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여러분이 성전의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이 성전은 여러분과 제가 성전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여기서 있는 말씀처럼 똑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보이는 것도 어떤 아웃사이드적인 빌딩적인 의미에서 성전이지만 더 근본적인 성전의 개념은 성경적인 성경의 개념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어떤 육체가 뛰어나고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성전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성령의 전의 역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곳에서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이 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배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의 영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길이 그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 소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참 월시퍼, 추 월시퍼가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참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의 역할을 담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한 예배 in spirit, in pneuma 성령님만 의지하고 드리는 그런 참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는 게 바로 성령님을 통한 예배입니다. 그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으로서의 삶,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전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성전은 구약시대 거룩합니다. 성전에는 거룩한 것을 둡니다. 성전은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죄와 타협하면 안 돼요.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면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죄를 그대로 타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너희가 거룩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성령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을 주셨어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성령님으로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전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 성전으로 살아가는데 배치되는 그 모든 죄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죄들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몰아내야 돼요. 여기 나와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강도의 소교를 만드는 도다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의자를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이 세속적인 장터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니 매매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려면 그 매매하는 거는 성전 바깥에서 해야지 왜 성전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합당하지 못한 죄들은 다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요소들 죄들을 우리가 다 몰아내버려야 돼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어떤 것이 내 삶 속에서 내가 성전으로 살아가는데 걸림돌들이 되는가? 여러분들 성전으로 살아가시는데 걸림돌들이 있죠. 그 걸림돌들을 하나하나 생각하시며 그것을 다 몰아내셔야 돼요. 추방하셔야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예수님이 여기서 보면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냉정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냉정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냉정하지 않으면 절대 그 죄를 끊지 못합니다. 독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도 독해야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이 필요해야 돼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했던 것 같이 우리도 정하는 뜻을 정해서 내가 내 삶이 죄로 인해서 더럽히지 않겠습니다는 그 결단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의자를 뒤엎어버리는 것 같은 그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성전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성전의 삶을 살아가세요. 그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 어떤 결과가 납니까? 예수님의 질타, 예수님의 책망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가 결국 성전으로서의 삶을 게을리하고 성전으로의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소금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소금과 빛은 성전의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전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런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사는 사람만이 정말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길 잃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한 죄로 인해서 부패한 그곳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는 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고하시는 그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요 역할이요 정체성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전으로서 살아가기 가라고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어도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배의 방해되는 걸림돌들을 치우며 제거하며 또 안 되면 회개하며 결단하며 성전으로서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할 때 예배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던 말처럼 기도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모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이런 것처럼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전으로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 주신 사명은 기도하는 자요 예배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지 않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19절에 이렇게 이런 예를 말씀해 주십니다.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는 있었어요. 그런데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가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이 무슨 심술을 부른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가서 좀 열매 무화과를 좀 따먹고 싶으려고 했는데 무화과가 없으니까 이 나무가 뭐 이래 하고 심술을 부리는 그런 거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것은 예언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단순히 표면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예언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무화과가 뭔지 아세요? 무화과는요 이스라엘을 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무화과.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항상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이 무화과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어야 될 때 이 지금 이 나무 가지 잎사귀가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어야 할 그 시점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무성한 가지만 잔뜩 있는 그런 영적인 허무한 모습,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 어떻게 돼요? 열매 맺지 못하면 찍혀서 결국 다 찍어버리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가지는 예수님이 다 모아다가 다 불에 던집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지만 그들은 예배가 없었고 기도가 없었고 그들에게 있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형식이에요. 외식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삶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면이 없었고 내면 가운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참 예배가 없었고 참 기도가 없었고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겉으로 보는 형식적인 외식적인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영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잎사귀는 많고 그럴듯한데 열매를 맺는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안을 보면 이파리를 보고 잎사귀를 보고 그 안을 보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가지는 무성하지만 믿는 자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모든 면에서 다 갖춰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없고 열매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런 모습일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가 무성한 것처럼 다 모든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예배와 기도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고 경건이 없다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 그들이 이스라엘인데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인,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왜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면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변화가, 참 열매 맺음이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내면 속에서 정말 성전의 역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와 기도의 그런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자는 어떤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21절을 보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요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자의 삶, 믿음의 삶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삶, 예배의 회복,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 당시에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주로만 고백하는 정도로만 아니라 진실로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정말 주님 앞에 믿고 간구하는 자의 삶,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믿음이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할 때 단순히 내가 어떤 사실이 일어날 것이다, 되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 이상의 고백이 진정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가는 예배와 기도가 회복이 되지 않았죠.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가 됐으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걸 알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 예수님 진정으로 믿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 먼저 믿어야 돼요. 정말 참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회복이 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걸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어떤 인간의 행위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삶의 변화가, 그런 삶의 열매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위선이 아닌 형식이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와 기도가 회복이 되어서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